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늘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에 서명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이에 따라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을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은 올해 안에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담은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해 매우 흥분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 무렵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마지막 협상 대상이었던 핵 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했고 국제 전문가들의 참관 가운데 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히 해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미사일과 핵실험은 더 없을 것이고 미군 영웅들의 유해가 계속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이 2032년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것이라며 매우 흥분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리 커창 중국 총리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리 총리는 오늘 중국 텐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어떤 일방주의도 가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리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어제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일부 관영 매체를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장벽을 세우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관련 당국은 언론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미 법무부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영어 방송인 CGTN에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미 매체에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중국은 항상 외국 기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법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현재 VOA와 로이터통신 등 상당수 외국 뉴스 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브렉시트, EU 탈퇴 협상과 난민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EU 탈퇴를 준비하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브렉시트 협상의 마지막 국면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만 책임감 있게 대처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층 모두 시리아 이들리브에 비무장지대를 조성한다는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안을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안을 환영했다며 하지만 테러리즘 격퇴를 위한 노력은 군사적으로든 협상으로 등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15번째 생일을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어린이 수가 지난해 6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5초마다 어린이 한 명이 사망한 셈이라고 하네요. 특히 사망한 어린이 가운데 80%가 넘는 540만 명이 5살이 채 안 된 영유아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 사망 원인은 대부분 물과 위생, 보건 부족이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약이나 깨끗한 물, 전기, 예방접종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대부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30년까지 5,600만 명의 영유아가 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다만 과거에 비하면 영유아 사망률이 훨씬 줄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1990년 영유아 사망 건수는 지금의 두 배가 넘는 1,26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3도로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4도, 신의주는 16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22도, 함흥은 15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3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이글스의 노래입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노래하는 Desperado 들어보시죠.
It may be raining, but there's a rainbow ab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Let somebody l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before it's to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약속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늘과 내일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어서 난민 문제 등을 논의하고요. 이어서 미국이 탈퇴 가능성을 밝힌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관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했죠.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하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말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견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네, 자, 세계 타전된 남북한 정상의 평양선언 어떤 내용입니까?
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전쟁 없는 한반도 그리고 남북한 간의 교류 확대, 마지막으로 비핵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전쟁 없는 한반도는 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이번에 부속문서로 채택해서 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군사 합의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예, 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를 남북한이 각각 11개씩 올해 안에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다음 달부터 비무장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내의 기동훈련 중지, 그리고 서해상 평화구역과 시범공동어로구역 설정도 약속했는데요. 특히 오는 11월부터 군사분계선을 따라 사격과 비행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의 남북한 불가침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남북한 교류 확대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금강산의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고 2032년 여름철 올림픽을 남북한이 공동 유치하기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올해 안에 착공하고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정상화하자고 합의했는데요.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까운 시일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을 의미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북한 정상이 한국에 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건데요. 지난 4.27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구역으로 넘어간 적이 있지만 이 판문점은 유엔군 사령부 관할 지역이어서 이 실질적인 한국 방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평양 선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비핵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비핵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고요. 둘째, 미국이 6.12 공동 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취한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를 밝혔습니다. 양측은 남북회담 역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흥분되는 소식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평양선언을 내놓은 지 1시간여 만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어제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붙여질 핵사찰 허용에 합의했고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했습니다. 그동안의 로켓과 핵실험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고요. 이어서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도 계속 송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4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관련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보죠. 자 남북한 정상이 백두산에 함께 올라간다고요?
네,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 중인데요. 이 일정 마지막 날인 내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까지 가서 차편으로 장군봉에 올라갈 예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천지에도 갈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색적인 일정인데 어떤 뭐 배경이 있습니까?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등산을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요. 지난 4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첫 회담 후에 만찬에서 그동안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퇴임하면 여행권 한 장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농담처럼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백두산 일정을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온에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EU가 비공식 정상회의를 연다고요?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EU 정상들이 모입니다. 의제는 난민 문제, 그리고 영국의 EU 탈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현안 모두 최근 유럽 각국 사이의 갈등을 키우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공식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EU 집행부가 비공식 일정을 마련한 건데요. 이 갈등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각국의 갈등이 키운다는 이 난민 문제부터 좀 들여다보죠.
네, 최근 지중해에서 구조한 난민들을 태운 배를 이탈리아 정부가 입국 불허하면서 EU 회원국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측은 이미 많은 난민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이 난민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원국들에게 보낸 이번 회의 초청서한에서 상호 비난을 끝내고 건설적인 자세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뭐 지금 이탈리아뿐 아니라 EU 각국에서 이 반난민 기조가 높아지고 있다지요.
네, 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극우 포퓰리즘, 이 대중영합주의 정파가 각국에서 정권을 잡거나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주세페 콘테 이 포퓰리즘 정부가 출범한 이탈리아 외에도 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지에서 이런 흐름이 확연하고요. 또 난민 포용 정책을 이끌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도 이 반난민 극우 세력이 유권자 지지를 넓히면서 일부 난민 포용 정책을 후퇴시킨 상태입니다.
네, 자 난민 문제는 이렇고요. 영국의 EU 탈퇴 문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예, 내년 3월 30일 EU 회원국 지위를 내려놓게 되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에 이를 경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영국과 다른 회원국들의 협상이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투스크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책임감 있게 대처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영국과 EU 다른 회원들 간에 이 합의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국이 EU를 떠난 뒤에도 관세 동맹 등으로 일정하게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남겨둘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일랜드 국경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현안입니다. 이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지금은 아무 통제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이 브렉시트 이후에는 이 출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럽연합 관련 소식인데요. 유럽연합 EU가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 구상을 내놨다는 소식이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어제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서 세계는 변하고 있지만 WTO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제는 WTO가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들에 함께 협력하고 맞설 수 있는 체제로 바꾸기 위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WTO가 그동안 미국을 매우 나쁘게 대하고 있어서 미국이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이 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WTO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게는 그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가열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발언이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미국이 탈퇴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WTO 어떤 기구입니까?
세계 무역 질서를 관리하는 국제 조직인데요.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을 해결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이 WTO에 제소한다는 말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나라의 통상 활동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불만을 제기하면 그 내용이 WTO 규약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그 판결에 각 회원국들은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WTO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기구라고요?
그렇습니다. 1994년에 미국 주도로 세계 각국이 합의한 조직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이 규칙을 정비하고 강제력을 갖춘 국제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기구가 바로 WTO입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 WTO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바로잡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미국의 가장 큰 불만은 이 WTO 심사에서 미국이 너무 많이 패소한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제소당한 사안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WTO 규약 위반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제소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제소를 당하면 90% 패소하는 사정은 비슷한데요. 하지만 최근에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가 많아진 게 문제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시장경제 국가가 아닌 중국을 2001년에 WTO에 받아준 게 실수였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상원이 8,550억 달러에 달하는 새 회계연도 임시지출 법안을 18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6,75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은 임시예산이 아닌 정식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비영리 조직이 기부받은 돈으로 정치 광고를 낼 때 기부자 신원을 밝혀야 한다는 하급 법원 결정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스페이스X사가 개발한 달 탐사선을 타고 처음으로 달을 여행할 민간인 승객으로 일본인 사업가가 결정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8일 연방상원이 중요한 법안을 처리했군요.
네, 2019 회계연도 지출안이 찬성 93대 반대 7로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지출안이 임시 지출안인데요. 모두 8,8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참고로 2019 회계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자, 임시 지출안이라고 했으니까 2019 회계연도 전체 해당하는 예산은 아닌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오는 12월 7일까지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12월 7일 이후엔 예산은 다시 지출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눈이 뜨는 건 국방 예산과 보건 분야, 후생 분야가 2019 회계연도 전체 예산이 잡혔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 예산과 보건 후생 분야는 임시가 아니라 정식 지출안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이 눈길을 끄는데요. 약 6,7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6천억 달러가 기본 국방 예산이고 나머지 700억 달러가 해외 작전 예산입니다.
네, 자 국방 예산 가운데 중요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군인 급여 인상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군인 급여를 내년 1월 1일부로 2.6%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건 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예.
또 육해공군 또 예비군 병력 15,000명 이상을 늘리는 예산도 잡혔습니다.
네, 자 군 전력 강화 부분은 예산 내역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일단 해군 안정 13척 건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최신형 미사일 유도 구축함 3척, 신형 버지니아급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2척 건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최신형 F-35 전투기 93대, 블랙호크 헬리콥터 58대, 최신형 수송기죠. C-130J 18대, 아파치 공격헬기 66대, 또 해병대응 수송기인 V-22 오스프리 13대 구매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밖에도 미군 주력 탱크죠. 에이브럼스 탱크 135대 성능 개선 사업에 또 15억 달러가 잡혔습니다.
네. 자, F-35 전투기라면 이른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전투기죠.
맞습니다. 이 스텔스라 그러면 적 방공망에 잡히지 않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대한민국 공군도 이 F-35 전투기 40대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네. 자, 그 밖에 국방 예산에서 좀 중요한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운영과 정비의 약 2,400억 달러, 연구 개발의 960억 달러, 그리고 군 보건, 군 가족 프로그램에 34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또 주방위군과 예비군 장비 개선 예산이 원래 계획보다 13억 달러 증액된 것도 눈에 띕니다.
네. 자, 다른 부분 예산은 다 임시 예산인데 이렇게 국방 예산과 보건 후생 분야 예산만 정식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명분은 일단 뭐 두 분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민주공화 두 당이 현실을 고려해서 타협한 결과입니다.
네.
공화당이 국방 예산 증액을 그리고 민주당이 보건후생 분야 같은 이 국내 분야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당이 타협해서 둘 다 원하는 걸 얻어낸 겁니다. 타협을 통해서 두 분야 예산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이걸 또 임시 예산이 아닌 정식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네. 자, 18일 상원이 통과시킨 지출안은 지난달에 통과된 이 국방수권법안이 제시한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네. 8월이었죠. 연방 상원이 처리한 뒤에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은 약 7,1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8일 통과된 국방예산법은 국방수권법안보다 액수가 좀 적습니다.
네. 자, 연방의회가 만드는 국방수권법안이 바로 국방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네.
예산과 지출안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수권법이라고 합니다.
예.
국방예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국방수권법을 만들고 여기에 근거해서 국방지출법안을 만드는데 이 올해 국방수권법은 최근에 별세한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이름을 따서 존 맥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안이 제시한 예산 규모가 그대로 정식 지출안에 책정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식 지출안을 만들 때는 이 국방수권법에 나온 예산을 깎거나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수권법안이 제시한 액수보다 줄인 건데요. 그래도 이 전 회계연도하고 비교하면 국방 예산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예.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18일 성명을 냈는데 지난해보다 증액된 국방 예산이 통과돼 기쁘다면서 특히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 예산이 정식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18일 처리된 지출 법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연방 하원이 넘겨받아서 이걸 처리해야 합니다. 예, 연방 상원과 하원이 단일 지출 법안을 만들면 이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고요.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해야지 발효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정부 예산이 없는 거니까요. 10월 1일부로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출 안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전액 반영돼야지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 지출 법안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비영리 조직과 관련해서 18일 이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군요.
네, 비영리 조직들이 정치 광고를 할 때 광고 제작에 기부한 사람들 이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이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그리고 반대 의견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관련된 하급법원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8월에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지법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광고를 내는 비영리 조직들은 광고 제작에 연 $200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 신원을 밝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 광고가 아닐 경우에는 이전처럼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이전에는 정치 광고 기부자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됐던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소송이었습니까?
네, 2012년에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영어 약자로 크루란 민간 단체가 연방 선거위원회 FEC에 민원을 냈습니다. 이 크로스로드 GPS란 보수 성향 단체가 이해 선거에서 600만 달러를 모아서 이 오하이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을 반대하는 광고를 냈는데요. 이 광고에 돈을 댄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FEC가 결국 질질 끌다가 이 문제를 2015년에 가서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크루 측이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소송이 3년을 끌다가 올해 1심 판결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이 워싱턴 연방지법 베릴 하웰 판사가 판결해서 FEC 조처가 정치 활동에 들어가는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하는 연방의회의 목표에 어긋난다면서 크루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이 크로스로드 GPS 측은 이 판결 집행을 막아달라면서 연방대법원에 신속심리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연방대법원 결정에 당사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뭐 소송을 낸 크루 측은 정치활동 투명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FEC와 크로스로드 GPS 측은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 소송은 이대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방대법원이 신속심리 요청만 거부한 거고요. 이 소송이 2심을 거쳐서 정식으로 연방대법원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 중간 선거 전에 1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민간인 최초로 달을 여행할 주인공을 발표했군요.
네, 스페이스X 설립자죠. 일론 머스크 씨가 최근에 자사가 개발한 달 탐사선을 타고 달을 여행할 첫 민간인 승객으로 일본인 사업가 마에자와 유사쿠 씨가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사는 앞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차세대 우주선 VFR에 민간인 관광객을 태워서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여행객 신원, 발사 시점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17일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자, 달을 관광하게 된 마에자와 씨 어떤 사람인가요?
네, 올해 42살로 젊은 사업가입니다. 일본의 유명 온라인 패션 사이트죠. 조조타운을 운영하고 있고요. 재산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 이제 음악 밴드에서 활동했는가 하면은 유명 미술품 수집가이기도 한데 지난해 무려 1억 1천만 달러가 넘는 그림을 사들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달에 마에자와 씨 혼자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자신의 달 여행에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 창의적인 사람 6명에서 8명 정도를 초대하겠다고 마에자 씨는 밝혔습니다. 마에자 씨는 이들이 우주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 걸작품을 만들어내길 원한다면서 자기는 늘 인류를 위해서 멋진 예술품을 창조하기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에자와 씨가 공짜로 달에 가는 건 아닐 텐데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네,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머스크 회장은 마에자와 씨가 이번 여행을 위해서 아주 큰 돈을 지급했다, 성금으로 냈다라고만 밝혔는데요. 네. 이 돈은 우주선 개발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머스크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날 민간인 탑승객 공개와 함께 스페이스X가 달 여행을 추진하는 날짜도 공개했다고요?
네, 이 스페이스X사 측은 오는 2023년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행이 나흘에서 닷새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는데요. 이 달 여행을 위해서 현재 개발 중인 이 차세대 우주선 VFR의 구체적인 사양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만약 계획대로 달 여행이 이루어진다면 인류가 달에 가는 게 뭐 거의 반백년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난 1972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 이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이 프로그램이 끝난 지가 46년 만이고요.
네.
그런데 민간 부분에선 달에 가는 게 최초가 됩니다.
예.
나사가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우주인을 모두 24명을 달에 보냈는데 이 중에서 12명이 달 표면에 달을 디딘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리오 세이어의 노래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More Than I Can Say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반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게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네, 1887년 고종 24년 때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점등식이 있었다고 해요. 이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에디슨이 탄소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8년 만에 한국에도 전기가 들어왔다니까 흥미로운 일이죠. 동양에서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빨랐다고 하네요. 네, 미국 곳곳에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발명왕 에디슨의 고향입니다. 오하이오주 얘기 전해드립니다. 오하이오주는 미국 중서부에 속해 있는 주입니다. 이 북쪽으로는 오대호의 하나인 이리호를 사이에 두고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켄터키, 테네시, 그리고 동쪽으로는 펜실베이니아, 서쪽으로는 인디애나주 등 여러 개의 주와 경계를 하고 있는 내륙주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면적은 11만 6천 제곱킬로미터, 북한보다 조금 작은데요. 반면에 인구는 2017년에 1160만 명을 웃도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밀도 순위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11위로 면적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오하이오라는 이름은 원래는 큰 강이라는 뜻을 가진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의 말에서 유래한다고 해요. 실제로 오하이오주에는 미시시피 강의 한 지류인 강이 흐르는데요. 그게 바로 오하이오 강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별명은 버가이라고 하는데요. 오하이오주에서 나고 자란 폴라 히키 씨의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I know that the state tree is the buckeye.
버카이는 나무의 일종인데요.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공식 나무입니다. 열매가 마치 숫사슴의 눈망울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카이 나무는 강가나 하천을 따라 잘 자라는 오하이오주에서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하이오주를 버카이 스테이트라고도 하고요. 오하이오주 사람들을 버카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계속해서 오하이오주의 날씨는 어떤지 이 오하이오주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터줏대감입니다. 한혁구 전 신시내티 한인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위도가 한 38도 정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서울이랑 같은 분위기가 이제 오하이오 분위기거든요. 이제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뚜렷하고 또 봄에 또 향취나 여름에 따뜻함이나 가을에 그 낙엽이나 겨울에 그 눈까지도 사계절을 이렇게 다 체감하게 되는 거죠.
오하이오주가 고향인 폴라 히키 씨는 지금 워싱턴에 살고 있는데요. 고향의 기억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인상적이게도 대뜸 날씨를 꼽습니다.
You know, when I miss the temperatures, because the temperatures are so much nicer there. You know,
저는 오하이오주의 날씨가 좋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DC보다 북쪽에 있어서 더 선선하고 더 시원합니다. 글쎄 어쩌면 제가 살던 고향이라 그곳 날씨가 더 살기 좋게 생각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오하이오주는 미국이나 미국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오와주와 자칫 혼동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크거나 아주 유명한 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주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혁구 전 신시내티 한인회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는 보수 지역으로서 여기서 많은 표를 얻지 못하면은 이렇게 당선이 되기가 힘든 지역이 오하이오하고 뭐 플로리다하고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오하이오주가 아마 조금 보수적인 지역이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오하이오주는 30년 넘게 공화당의 대표적인 텃밭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공화당은 빨간색, 민주당은 파란색으로 상징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하이오주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이 둘을 합친 보라색, 즉 경합주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하이오주는 중서부들 중에서는 동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조용하고 목가적인 다른 중서부들 주보다는 개발된 도시들도 많고요. 저력이 느껴지는 그런 주입니다.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도시, 그러니까 주도는 컬럼버스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어떤 주는 주도 외에는 별로 유명한 도시들이 없는 곳도 제법 있는데요. 오하이오주는 주도 말고도 내놓으라 할 만한 도시가 여럿 있다고 하네요. 한혁구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하이오주는 이제 그 캐피털 시티는 주도는 그 컬럼버스가 주도가 되고 있고요. 이제 오하이오주가 편성이 이렇게 북쪽 끝에는 이제 클리블랜드가 중심이 돼 있고 남쪽 끝에는 이제 신시내티가 이렇게 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끼어서 북쪽으로 이렇게 클리블랜드, 컬럼버스, 신시내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또 가만히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하이오주의 큰 대도시 세 개가 전부 다 알파벳이 C자로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굉장히 이거 굉장히 재밌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도시는 뚜리씨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이 뚜리씨는 저마다 오하이오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여기 그 오하이오 사시는 분들이 카페틀 시리를 주도를 뭐 신시내티에서 가져와야 된다. 뭐 쪽에서는 클리블랜드에서 가져와야 된다. 서로 다 이렇게 우리가 큰 도시다. 신시내티 큰 도시다. 아마 얘기가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컬럼버스는 이제 주 업무가 정부의 뭐 일을 또 이렇게 맡아서 하는 데니까 정부 활동 지가 컬럼버스가 되어 있고 클리블랜드는 이제 또 거기에 또 클리블랜드 우에 그 이리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게 5대 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인해서 거기에 이제 화학이라든가 또 철강이라든가 기계 제품 중심화가 돼 있는 그 도시가 클리블랜드가 돼 있고 또 신시내티도 또 여기 보면은 미시시피로 연결되는 오하이오 강을 통해서 옛날에는 많은 무역을 좀 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폴라 히키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When I was there, Cleveland was the largest city. In Ohio, Cleveland is no.
전에는 클리블랜드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구 수나 발전도를 볼 때 지금은 콜럼버스가 훨씬 앞서 있어요. 세 도시 모두 최고라고 주장해도 좋을 만큼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세 도시 외에도 데이튼, 톨레도 같은 중소 도시들도 있는데요. 특히 데이튼은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혁구 씨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데이턴도 있고요. 폴리도도 있습니다. 데이턴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또 조금 알아주는 그 라이트 패터슨이라는 공군 기지가 또 유명한 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세분화한다면 이제 콜럼버스,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데이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턴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기로 하늘을 난 라이트 형제들의 고향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하이오주는 하늘, 우주, 비행 이런 것들과 인연이 깊은 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라이트 형제 말고도 1969년에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 또 그보다 앞서서 미국인으로서는 처음 1962년에 지구 궤도 비행에 성공한 우주인 존 글렌도 다 바로 이 오하이오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에디슨의 고향 밀란도 있습니다. 밀란은 지금도 인구가 1,300여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하지만 밀란에 있는 에디슨의 생가에 가면 호기심 많은 어린 장난꾸러기 발명가 에디슨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 곳곳에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다음 주에 오하이오주 사람들의 살아가는 얘기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 제노바의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지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모란디 다리 붕괴 참사로 희생자가 40명을 넘었고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트윗 살펴볼까요?
The deadly collapse of a bridge in Italy last month set off a bitter debate about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and precisely what caused it.
이탈리아에서 지난달 인명피해를 낸 다리 붕괴 사건은 이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무엇이 엄밀하게 사고를 일으킨 건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유발했습니다.
Dead는 죽은이란 뜻인데요. Deadly는 생명을 앗아가는 혹은 인명피해를 일으킨이란 말입니다. Collapse는 붕괴되다, 무너지다라는 뜻이어서 Deadly collapse of a bridge. 인명피해를 낸 다리 붕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 deadly collapse of a bridge in Italy last month.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인명피해를 낸 다리 붕괴라는 말입니다.
Deadly, deadly, deadly.
생명을 앗아가는, 인명피해를 일으킨.
Collapse, collapse, collapse.
붕괴되다, 무너지다.
Set off.
는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는 뜻이고 bitter 는 쓴, 쓰라린 또는 격렬한이란 말인데요.
Set off a bitter debate.
이 사건이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Set off. Set off. Set off.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
Bitter. Bitter. Bitter.
쓰라린, 격렬한. 여기서 쓰이는 bear는 의무나 책임을 지다라는 뜻인데요.
About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and precisely what caused it.
이 참사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고 정확히 무엇이 사고를 일으킨 건지에 대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The deadly collapse of a bridge in Italy last month set off a bitter debate about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and precisely what caused it.
이탈리아에서 지난달 인명피해를 낸 다리 붕괴 사건은 이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무엇이 엄밀하게 사고를 일으킨 건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유발했습니다. 오늘은 모란디 다리 붕괴 참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81년 9월 19일 오늘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취임 넉 달 만에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두 달 전 워싱턴 DC 기차역에서 암살범 찰스 기토가 쏜 총에 맞은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Guido approached Garfield from behind, took out a revolver, and shot Garfield in the back. The bullet pierced a major artery.
대통령 선거 전에서 가필드를 지지했던 기토는 가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 보상으로 외교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그의 요구가 거부당하자 가필드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1831년 오하이오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가필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근면과 성실함으로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필드는 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1859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18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윈필드 스콧 헨콕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가필드는 1881년 오늘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로써 가필드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짧은 재임 기간을 지낸 대통령이 됩니다. 1955년 9월 19일 오늘 후안 도밍고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레오나르디 장군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시각한 페론은 강제로 쫓겨나 파라과이와 스페인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12년 전인 1943년 쿠데타를 일으켜 라몬 카스틸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페론은 노동, 사회복지 장관을 거쳐 1946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페론은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반대파를 모두 숙청, 언론을 탄압하는 등 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점차 침체에 빠졌고 페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1955년 오늘 군부 세력이 페론 정부에 대항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면서 페론 대통령은 10년 동안 지켜온 권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73년 페론은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지지로 재집권에 성공하지만 이듬해 7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It's called.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도 여기가 해발 한 5,000 피트 위에 있는 4,000. 800 되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고.
되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